VOA 뉴스입니다. 한국군은 28일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8일 오전 8시쯤 북한 동해상으로 발사된 순항미사일 수발을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순항미사일은 북한 신포 인근 해상에서 포착됐습니다. 신포는 북한의 잠수함 시설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합참은 이어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지난 24일 이후 나흘 만으로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24일에 포착된 미사일은 서해상으로 발사됐습니다. 북한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 3월과 7월에도 순항미사일을 쏘아올렸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순항미사일은 통상 원형 혹은 팔자형 궤도로 시험 발사를 하며 저궤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과 달리 발사와 낙하 지점을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28일 현재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 봄에 통화할 예정이라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가 27일 VOA에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태국 방콕에서 이틀간 12시간이 넘는 회담을 마친 후 정해졌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설리번 보좌관과 왕 부장의 이번 회동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부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유지와 양국 관계에 책임감 있는 관리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고위관리는 또 미국과 중국이 양국의 경쟁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고위급 외교를 추진하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올해 다시 베이징을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해 6월 중국을 찾았고 이후 양국 간 고위급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당초 블링컨 장관은 지난해 2월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중국 정찰 풍선에 미국 영공 침범 사태가 불거져 방문이 불발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설리번 보좌관과 왕 부장의 회담에서 세계적이고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양국이 민감한 사안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잘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텔과 타이완의 TSMC 등 반도체 업계 내 최고 기업들이 미국 내 신규 공장을 짓는 것을 돕기 위해 앞으로 몇 주 안에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 내용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번 보조금 발표는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무기 시스템 등의 동력을 공급하는 첨단 반도체 제조에 시동을 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이 업계 관계자들은 이 발표와 관련한 일부 내용이 3월 7일에 있을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지원금을 받을 후보 중 하나로 인텔을 거론하며 현재 인텔이 애리조나주와 오하이오주, 뉴멕시코주, 오리건주 등에서 435억 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수혜자로 예상되는 TSMC는 총 400억 달러를 투자해 피닉스주 근처에 두 개의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꼽혔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텍사스주에서 173억 달러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 밖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글로벌 파운드리스 등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업계 임원들의 말을 인용해 덧붙였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진하 레이먼도 미국 상무장관은 향후 1년 안에 미국의 반도체 생산을 대폭 재편할 수 있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28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소속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에 대해 지원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UNRWA가 이르면 2월 200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26일 UNRWA는 일부 직원이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24일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거래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북한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북한이 24일 서해상으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북한이 발사한 것은 전략 순항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첫 번째 시험 발사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그 전략 순항미사일은 역시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국가 대 국가 관계, 적대 국가로 규정을 하고 또 주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네. 따라서 이 전쟁 준비와 여기에 따른 대비를 강조했는데요. 이번 순항미사일, 이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는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어떤 상황에서든 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실제로 북한은 미사일 총국의 발표를 통해서 이번 시험이 무기체계의 부단한 갱신 과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네. 이 말은 그동안에 계속 진행되어 온 신형 무기 개발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전략 순항 미사일 첫 번째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은 이 순항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네. 관련해서 네. 이제 두 가지 주목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미사일이 최종 단계에서 이 한국군의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그렇게 한국군은 밝히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것이 이 공중 폭파 실험을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술 핵탄두 공중 폭파 실험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미사일을 북한이 불화살 3-31로 명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앞서서 북한은 화산 32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화산 31이 전술 핵폭탄입니다. 31이라는 숫자로 맞춘 것으로 밀어볼 때 이번 전략 순항 미사일은 이 화산 31 전술 핵폭탄을 탑재하는 미사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런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새해 들어서도 잇따라서 신형 무기체계를 시험 발사하고 있고요. 이런 북한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25일 북한이 기존 순항미사일 성능 개량을 위해서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과거에 발사했던 것과 비교해서 비행거리가 다소 짧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기존 순항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당국은 발사한 신형 전략 순항미사일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화살 3-31형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역시 여기에서 제일 궁금한 것은 저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 기자가 좀 더 부연할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이 순항미사일이 그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국 또 미군 당국이 이것을 여러 가지 자료, 레이더 자료 이런 걸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그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말씀하신 대로 24일 오전 7시께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한 여러 발, 그러니까 한 5발 정도 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알고 있는 건 이 순항미사일이 평양 서쪽 남포 해상 근처에서 이제 원형을 그리면서 선회를 하다가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이것이 이제 그 한국군 당국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이 이제 북한의 그 이 순항미사일을 붙인 명칭 이름입니다. 북한은 그 전에도 그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당시에는 순항미사일에 뭐라고 그랬냐면 화살 1형, 화살 2형 이름을 붙였는데요. 예. 이번에는 전략 순항미사일이며 불화살 3-31이다 이렇게 이제 노동신문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달라진 것은 화살 앞에 불자가 붙은 거고 뒤에 숫자가 이제 31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그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하는 전술 핵탄두 이름이 화산 31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전술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일종의 그 시험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관측이 있고요. 그거는 조금 전에도 그 윤 기자가 얘기를 한 거고요. 예. 또 다른 것은 이것이 그 북한이 같은 명칭을 바꿔서 일종의 그 대남 심리전을 펴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사한 다음에 그 북한 그 조선중앙통신이 기사와 함께 그 발사 그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번에 그 발사한 그 사진을 기준으로 볼 때 이번에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과거에 발사했던 화살 1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부에서는 기존의 그냥 순항미사일을 그야말로 성능 개량을 위해서 발사를 하면서 명칭만 조선중앙통신의 명칭만 3-31이다 이렇게 이제 바꿔서 남측으로 또는 외부에서 혹시 그 북한이 그 핵탄두 폭파 실험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하도록 하는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관측이 있는데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순항미사일은 일단 그 뭐 추적도 쉽지 않고 방어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 고도 10 내지 20m로 낮게 비행을 하는데 한국이 지금 순항미사일을 방어할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윤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그 순항미사일의 특징이 바로 이 저고도 비행이 가능하다는 점 하고요. 그다음에 레이더의 탐지가 쉽게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두 가지 특징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이 탄도미사일과 다른 또 하나는 이 방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느리다, 그다음에 저고도로 가는 비행이 가능하다, 또 방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고요. 이 점은 예. 뭐냐 하면 요격, 그 미사일 방어망은 보통 특정 고도 이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요격 시스템으로 방어망으로 요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순항미사일은 방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은 탐지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지금 한국의 기존 미사일 방어 체제에는 굉장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기존의 방어 시스템으로 이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느냐 또는 탐지할 수 없느냐 이것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굉장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한국의 말하자면 탐지 또는 요격 시스템에 이것을 파악하고 또 여기에 맞는 나름대로의 말하자면 신형 무기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말하자면 무기 개발에 경쟁이 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북방 한계선 NLL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일까요?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그 처음 순항미사일을 쏜 것이 그 지난 2021년 9월인데요. 그 뒤로도 한 네 번 정도 그 순항미사일을 더 쐈습니다. 기록을 보면은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서해로 쏜 적도 있고 동해로 쏜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서해로 쏜 건데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해로 쏜 것이 왜 이제 이번에 주목을 받느냐면은 지난 15일 그 김정은 그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 인민회의 연설을 하면서 서해 북방 한계선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 서해에서 그 포탄 해안포 사격도 한 100발 이상 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이번에 순항 미사일을 쐈는데 서해 쪽으로 일단 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것에 관련해서는 그 한국과 미국에서는 서해를 일종의 그 백령도, 연평도 이런 쪽을 일종의 그 분쟁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쪽에 서서히 지금 그 위협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순항 미사일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그 한국의 반응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이 북한의 이런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한국의 반응은 늘 미국과 공조를 하면서 적절히 대응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실제로 도발해 올 경우에 강력하게 응징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도 그 군의 그 입장을 보면 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또 미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추가적인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앞서 그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즉 강 끝이라고 하는 세 가지 그 말하자면 그 짧은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예. 도발해 올 경우에는 즉각 강력하게 그리고 끝까지 말하자면 응징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남북한이 이 강대강으로 계속해서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외교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여기서 베탄트 파텔 국무부 대변인이 24일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I'm not going to get into North Korea's intentions, but to take a step back, we again call on the DPRK.
파텔 대변인은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외교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에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품고 있지 않고 전제 조건 없는 외교에 열려 있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그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자,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 아닌데 유엔 안보리 회의도 열리지 않겠군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시겠지만 그 유엔 안보리는 그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이런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지난 2006년에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 그 1718호에 근거해서 그런 겁니다. 당시 그 1718호를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리면 북한의 경우에는 그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그 미사일 발사체 이런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인공위성을 쏴서도 안 되고 미사일은 더더욱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순항 미사일은 그 예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미사일은 그 탄도 미사일 기술을 로켓 엔진을 사용하지만 순항 미사일은 로켓 엔진이 아니라 제트 엔진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의안에 좀 피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유엔 안보리도 이거에 대해서는 그 열리지 않고 또 미국 과 일본 이런 쪽에서도 북한의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오는 4월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실시되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선거를 겨냥해서도 대남 위협 강도를 올린다고 그런 설도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사실 4월에 국회의원 선거도 국회의원 선거지만. 그것보다도 이 봄에 3월 무렵이면은 연례적으로 미군과 한국군의 정례 연합 군사 훈련이 실시되지 않습니까?
네.
이 무렵에는 매년 이 북한이 상당한 말하자면 그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갖추고 대응 태세와 함께 이 도발을 해오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과거에는 이제 미군과 한국군이 연합 연습 훈련을 진행 중인 기간에는 북한이 사실 도발적인 어떤 이런 군사적 움직임을 피했었거든요. 그러나 네. 작년에도 보면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미군이 한국 영토에서 한국군과 군사 연습을 진행하는 그런 시점에도 이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고 여러 가지 군사적 도발을 해왔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이미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계속되는 이런 호전적인 그 수사에 대응해서 이 군사훈련의 강도나 어떤 그 규모를 역대급으로 늘리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 시점이 한국의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시점과도 맞물리고요. 이 시점에는 결국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극도로 고조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미국 내 일각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앞으로 몇 개월 안에 한국을 겨냥한 치명적인 공격을 가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언급이 뉴욕타임스 신문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죠.
네. 자, 앞서 북한은 19일에는 동해에서 일종의 핵 어뢰인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 5-23 시험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뭐 사실인지 이것은 또 뭘 의미하는 것인지요?
네, 아직 이것은 그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의 그 관영 그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날 그 수중 핵무기 체계인 해일 5-23 시험을 동해에서 진행했다 이렇게 이제 그 보도를 해서 문제가 된 건데요. 이것도 그 순항미사일과 그 무기의 종류는 틀리지만 좀 비슷한 형태의 그런 그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과거에는 북한이 그 핵무기 체계 여기에도 관련해서 해일 1형, 해일 2형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명칭을 바꿔서 해일 5-23 이렇게 이제 이런 무기 체계를 시험했다 그러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북한이 1형, 2형을 개발한 다음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이뤄서 다섯 번째로 뭐 새로 개발을 했다. 그래서 5-23이다 이렇게 붙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역시 그 대남 심리전입니다. 핵어뢰를 굉장히 고도로 발전시켜서 새로운 그 이 같은 무기가 있으니 한국이 혼란을 주고 좀 그 위협을 가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23일 브리핑에서 북러 군사협력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는데 여기서 커비 조정관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So we're watching this very, very closely as we are North Korea's own pursuit of advanced military capabilities. And what concerns us is
커비 조정관은 북한의 첨단 군사 역량 추구를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만큼 북러 군사 협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 관계에서 푸틴이 얻을 혜택뿐 아니라 김정은이 얻을 혜택과 그것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우려한다. 이런 내용의 발언입니다. 커비 조정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러 밀착에서 얻을 혜택에 대해서 우려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 커비 조정관이 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첨단 군사 역량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북한이 실제로 러시아로부터 이 무기나 탄약을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받게 된다면은 그것이 이제 영내 평화와 안정에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주시를 한다는 것인데요. 앞서도 미국 국무부나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관측해 온 것처럼 이 북한은 자기네들이 이제 러시아에 포탄이라든지 이런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무기를 제공받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는 첨단 전투기라든지 또는 지대공 미사일 또는 첨단 방공 무기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적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러시아는 사실 군사 장비나 무기 역량에서는 세계 최강의 국가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앞서서 알려진 대로 북한이 최근에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세 번째 만에 성공한 것도 러시아로부터 말하자면 기술을 지원받았을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만큼 러시아의 첨단 군사 역량이 북한에 제공될 경우에 그것이 이제 북한의 군사적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이것이 이제 한반도와 그 영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커비 조정관의 설명입니다.
예.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최근에는 북한이 최신 미사일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제 지난해 7월 그 여름부터 그 러시아에 주로 이제 포탄을 수백만 발 이제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연말부터는 좀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말부터는 미사일을 그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 신문은 최근 그 보도를 통해서 북한이 러시아에 지금까지 공급한 것이 미사일 한 50개 정도를 그 판매했다 이런 이제 보도를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떤 미사일을 팔았는지는 아직 그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한국의 그 신원식 국방장관은 최근 그 언론과 인터뷰에서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그 주력 미사일 중에 하나인 KN-23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하는 이 미사일을 그 러시아에 판매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거보다 신형 미사일입니다. 전술 미사일인데요. 북한이 그 2년 전에 새로 개발을 해서 사거리가 한 100에서 180km 정도 되는 신형 미사일인데 이 같은 그 근거리 전술 미사일을 러시아에게 판매했을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공급해서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위험해졌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이 커비 조정관의 그 브리핑 발언을 보면요.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 방공체계를 압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물자 부족 때문에 방공미사일을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아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바로 이런 점을 러시아가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북한으로부터 이런 미사일을 공급받게 되면은 러시아로서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겨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좀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전쟁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방공 미사일을 사용하는 거에서도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수적으로 러시아가 압도할 수 있다는 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북한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전황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미국이 판단하고 있는 근거가 되고요.
예.
바로 이런 점에서 그 북한의 미사일을 활용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제압할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무기를 수출을 하면 돈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상적인 무기 거래라면은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무기를 제공하고 이제 돈을 주고 받는 거죠, 그 대가로.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북한과 러시아의 그 무기 거래를 보면은 그와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북한이 그 지금까지 그 러시아에게 약 그 포탄 한 200만 발 정도를 이제 수출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
한 발당 가격을 한 300달러다 이렇게 치면은 지금까지 포탄 가격만 해도 한 6억 달러 정도 번 셈이니까요.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북한이 그 정상적인 거래처럼 그 돈 외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그 대가로 무기를 받으려는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존 커비 백악관 그 조정관 같은 경우는 그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최신 그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첨단 기술 이런 걸 받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브리핑에서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그 만일 돈으로 받는다면 이제 얘기가 좀 틀립니다만은 북한이 그 무기 수출을 해서 그 대가로 그 전투기 탱크 같은 그런 무기를 받는다면은 북한의 그 군사력이 강화되는 건 물론이지만 그 그로 인한 그 경제적 파급 효과 일반 민생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 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무기 수출을 해도 북한 경제는 그렇게 되살아날 것 같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예, 사실 지금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무엇을 반대급부로 받을 것인가 이거는 사실 추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첨단 무기 기술을 이전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다른 어떤 현금이라든지 그 밖에 원유라든지 또 북한에 필요한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배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이 북한이 러시아에 이렇게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히 북한으로서는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직접적으로는 이 군수공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북한은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걸 계기로 이런 군수 분야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경제 분야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은 전문가들은 이 북한으로부터 굉장히 북한이 필요로 하는 원유라든지 식량을 포함한 생필품이 러시아로부터 지원될 가능성 그리고 또 러시아가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젊은 인력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징집해서 전선에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때문에 네. 러시아가 이제 노동 인력이 상당히 부족을 겪고 있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점 때문에 예. 북한의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상당수 파견되고 또 이 전후에는 그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에 또 경제 복구를 위해서 북한이 노동자가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가 이미 앞서 밝힌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 러시아와 이 북한의 협력이 북한의 경제에 큰 호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크렘린 궁 대변인이 2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3월 이전에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자, 이 관심을 끌고 있는 그 사안인데 그러면 푸틴 대통령이 언제쯤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모스크바 그 크렘린 궁 그 페스코프 대변인이 그 3월 러시아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은 작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3월 이전에는 푸틴 대통령이 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따라서 푸틴 대통령이 이제 방북을 할 경우에는 아마 그 3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 선거 다음에 제일 빠른 시간에 간다면 4월이 될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4월에는 그 북한의 그 가장 큰 명절인 태양절, 4월 15일이 태양절이 있기 때문에요. 그때 이제 그 이루어질 공산이 있고요. 아마 구체적인 것은 아마 북한과 러시아 간의 아마 그 외교 채널을 통해서 아마 일정이 조율될 거고요. 가게 되면은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양국 간의 그 군사 협력, 경제 문제 이런 것이 그 집중 논의될 것이고,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 가게 되면은 러시아 대통령으로서는 약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는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서두에 이번 시간에는 미국 언론을 좀 소개해드린다고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24일 증가하는 북한 위협, 무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우선 좀 윤 기자가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사실 그 미국의 유력 언론이 워싱턴 포스트면 이제 가장 유력한 언론 매체 중에 하나인데요. 네. 북한과 관련한 사설을 쓴 것이 이제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그만큼 지난 1년여 넘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고 또 최근에는 중동 사태가 발발하면서 북한은 사실 이제 미국의 관심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언론에서 북한 관련 보도도 이제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북한 관련 미국의 언론 보도가 굉장히 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워싱턴 신문, 포스트 신문이 이제 사설을 급기야 내는 그런 적인데요. 말씀하신 이 사설의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지금 미국이 그동안 제재라든지 압박,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북한을 북한의 핵 비핵화를 말하자면 추진하려고 했지만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어떠한 지렛대도 없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러 가지 그 발언이라든지 또는 무기시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응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이 신문은 확고한 핵무기 보유국이 이미 됐다라는 점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사실 그 이제 대선, 미국이 올해 대선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대선 네네. 국면에서 북한 문제가 미국 국내 정치에서 다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워싱턴 포스트 사설은 북한이 확고한 핵 보유국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정부, 국가들은 뭐 북한의 핵 보유국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다. 지금 그런데 그러면 언론은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뭐 언론에서는 뭐 인정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북한이 지금까지 그 여섯 번이나 핵실험을 했고 핵탄두도 많이 가졌다 이렇게 그런 얘기하고 뭐 사진도 공개라고 그랬으니까요. 언론, 네. 핑크탱크, 연구소 이런 쪽에서는 대부분의 그 아마 그 연구소나 이런 쪽에서는 북한을 뭐 공식적으로 그걸 인정하느냐 이거는 뭐 별개 문제긴 하지만 사실상 핵국가로 대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그 북한의 그 핵 보유를 공식으로 인정 안 하는 것은 행정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부가 북한을 그 핵국가로 인정을 해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기존의 그 핵확산 금지약 NPT에도 이것이 위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행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북한을 핵 보유국 핵국가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바로 그런 이유로 오는 그 11월 미국 대선이 상당한 그 눈길을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의 그 미국 정세를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그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후보가 만일 그 11월 선거에서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아마도 트럼프는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을 하거나 사실상의 핵국가로 보고 그 기반 위에서 협상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대선 여부에 따라서 북한의 핵 문제 또 북한의 핵보 위협과 큰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큰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유명 언론 뉴욕타임스 신문도 복수의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서 북한이 앞으로 몇 달 내에 한국에 대해 치명적인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좀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지, 뭐 적어도 국지적인 도발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는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국지적인 도발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 당국자들은 뉴욕타임스 신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럼 치명적인 군사 행동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한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임박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예. 그렇지만 북한이 이 급격하게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피하는 수준에서 지난 2010년에 발생했던 연평도 폭격과 같은 타격을 한국을 겨냥해서 감행할 수 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보도가 굉장히 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정부 당국자들이 이제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일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북한이 이제 군사적인 공격을 가해올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보진 않았거든요. 우발적인 충돌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제든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으면서도 사실 그런 상황이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이 국무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북한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 그러면서 치명적인 행동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경고 신호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소식과 함께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미사일 거래에 우려한다고 밝힌 내용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이 북한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을 촉구한 소식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네, 북한에서 최고의 엘리트 영재 교육을 받고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온 한 음악 교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는 탈북민 황상혁 씨인데요. 한국에 정착해 다시 피아노 공부를 하면서 이제는 연주가로서 관객을 만나고 한국 시민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탈북민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탈북민 피아니스트 황상혁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예원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열린 치유 콘서트에서 탈북 피아니스트 황상혁 씨가 리스트의 사랑의 꿈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민석 씨는 북한에서 9살 때부터 이 전문 음악 코스를 밟아왔는데요. 평양예술전문학교에 진학해 피아노를 배웠고요. 이후엔 평양음악무용대학 전문부에 편입해 기량이 뛰어난 학생들과 함께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한 뒤엔 평양음악무용대학의 교원으로 학생을 가르쳤는데요. 황상혁 씨의 이야기로 들어봅니다.
이 부분 교수들은 연주 활동을 못해요. 딱 교수만 해요. 그 다음에 연주가들은 또 연주만 하고 교수를 못한다고. 여기 한국하고 달라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걸로 평양음악무용대학, 지금은 김홍길 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이라고 명칭 이름이 길어졌어요. 저는 뭐 20살 때 졸업해서 뭐 여기 한국에 40살에 왔거든요. 거의 20년. 그러니까 원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합치면 한 6년 정도 했고, 그다음에 7년은 또 제가 박사원 공부하면서 지휘 또 중국에 파견돼 가지고 중국 학생들을 또 7년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쨌든 합쳐서 20년이에요.
그는 2003년 중국에 파견돼 3년 동안 중국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이후 2011년 다시 중국에 파견됐습니다. 그곳에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한국인을 만나게 됐죠.
원래는 그 해외 나갔을 때는 준칙이 있어요. 근데 우리 대표단에서는 한국 사람을 원래 만날 필요도 없고, 근데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그 두 번에 걸쳐 중국 파견됐었거든요. 일단 하니까 조금 경험이 남보다 앞서가지고 좀 원칙을 좀 거슬려가지고 한국 사람을 만난 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결국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한국 사람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간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황상혁 씨도 북한에 돌아가는 것이 맞는지 또 탈북해야 할지 이 중국 파견이 끝나기 전 수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 과정에 한 브로커를 만나게 됩니다.
고민 많았죠. 뭐 그 가서 내가 북에 돌아가서 난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 한마디로 이게 자수라고 하거든요. 뭐 그렇게 하면 좀 용서,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용서 받을 수 있는데 다시는 해외 못 나가요. 이렇게 되면 한번 해외 나왔던 사람들은 또 계속 나가 파하고. 그러니까 조금 고민도 있고, 그럴 때 그 한국 사람이 목사로 사칭한 브로커인데, 그래가지고 나를 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 삼국으로, 내가 한국은 안 된다고 딱 잡아댔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으로 뭐, 예, 그래서 미국에서 다 뭐 맞아주겠단다. 그래서 나는 삼국이면, 예, 한국하고 처벌 수위가 다르거든요. 실제 내가 배워주던 학생들, 자녀들도 부모들이 해외에서 다 없어졌을 때도 그대로 다 가족들 무사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게 결국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미국으로 데려다 준다는 브로커의 말에는 거짓말이었고요. 황상혁 씨는 2014년 10월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막상 한국에 도착해보니 피아노계가 북한과는 많이 달랐고요. 특히 클래식과 실용음악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게 됐죠.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한국 K-POP 아이돌 그룹도 봤고, 나중에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무슨 인도 음악 한다고 생각했거든. 트로트도 여기서 처음 알았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클래식 지지도 했으니까 저런 걸 좀 공부해가지고 나를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서울예술대학 지원도 하고 서울대학도 지원하고 거기서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따라 했어요. 근데 그 서울예술대는 여기 오니까 뭐 수시 정시가 있다 그러더라고. 1차 통과되고 2차에 넘어왔는데, 네, 어쨌든 실용음악이라는 게 미국 재즈 음악을 알아야 되잖아. 또 서울대에서 입학 통지서가 왔더라고. 그건 클래식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북에서 클래식 했는데 뭐 그걸 안 하고 다시 공부하려고 했는데 제 주변에 뭐 교회 분들이랑 뭐 장로님들이 나보고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고, 서울대학이 엄청 세다고 생각 바꾸라고, 그래서 다시 클래식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황상혁 씨는 2016년 서울대 음악대학원 석사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북한도 이 고전 클래식을 연주하긴 하지만 서양 음악은 제대로 배울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황상혁 씨에게는 또 새로운 도전이었는데요.
서울대는 완전 클래식. 제가 북에서 클래식 배웠다고 하지만은 깊이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상식적인 걸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북한 음악을 클래식으로 만드는 거기 50%가 그거고 서양 음악이 50%. 근데 서울대는 100%가 외국 곡이더라고. 그러니까 깊이가 있더라고. 또 뭐 미국 음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클래식적으로 하니까 그건 뭐 우리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좀 했어요. 좋았어요. 나도 좀 더 연마되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좀 실용막 여유가 되면 학원 같은 데 가서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그리고 올해 드디어 황상혁 씨는 대학원을 졸업하는데요. 어학 문제로 그동안 졸업하지 못했다가 다음 달 2월 그 긴 여정을 마무리 짓습니다.
올해 졸업 예정인데 제가 16년도 들어가가지고 원래 일단 18년도에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마지막 학기 들어갈 때 영어 점수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난 영어 점수가 없거든. 그 영어는 전혀 안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탭수를 쳐야 되는데 너무 완전 담벽이야. 그래서 내가 한 1년 취약하고 학원 계속 이렇게 놀았어요. 그런데 그 1년 동안에 갑자기 그건 진짜 너무 난감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2024년 2월에 졸업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정착하면서 가장 큰 난관이었던 대학원 졸업과 함께 그는 현재 다양한 곳에서 연주 활동과 방송 출연으로 그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이 대학원을 졸업하는 소감은 어떨까요?
좀 더 내가 가치가 더 올라가갔다는 생각 들고 부근 음대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기 한국에는 300개가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명실공히 북한의 제일 톱인 대학에서 졸업하고 대학 교수까지 하다가 한국에 와서도 서울대 타이틀이 멋있잖아. 그래서 지금도 박사원도 이제 늦었지만 도전해볼까 하고 그것도 3월 달에는 미국 하버드 오케스트라단이 이게 3월 13일 날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트리플 콘체르트 그거를 거의 4, 50분 1, 2, 3악장을 나랑 같이 협연하겠다고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황상혁 씨는 이웃 주민을 위한 나눔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부딪히는 일도 많았지만 북한과 중국에서 가르쳐온 경험과 또 노하우로 어르신들에게 더 쉽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피아노 강사도 하거든요. 어르신들 가르치고 그게 복지라고 하지 않은 게 인간이에요. 지금 현재 또 국립통일교육원 개공교수 임명장을 또 받았어요. 나는 너무 진짜 자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7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문 학생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중국 한족, 조선족 3살짜리부터 말 못하는 애들부터 아예 94년 할머니까지, 할아버지까지 다 했거든. 그것도 7년 세월. 그것도 하루에 12시간, 13시간씩. 여기는 상상 못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가,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내가 말투 때문에 지금 조금 거리감을 두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열성 팬들 돼가지고 내가 가라기라도 안 가요.
그러면서 이제는 서로를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젊었을 때 조금 배우다 말다 만다 했는데 지금 나이 많으니까 치료도 되고 배우려고 했는데 이런 선생 없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또 그분들도 제가 북에서 왔으니까 오케스트라도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꾸만 이게 피아노뿐만 아니라 일상 제가 생활하에서 뭘 조금만 저를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좀 조언도 많이 주셔요.
어느덧 정착 10년 차가 된 탈북 피아니스트 황상혁 씨 새해 바람도 함께 들어봅니다.
제가 이제 실제 눈앞에 닥쳐온 지금 졸업 성공적으로 마치고 박사원 추천도 잘 되고 그다음에 하버드 오케스트라 유명한 하버드 오케스트라하고 저하고 지금 그게 제일 돼서 그야말로 순풍에 떴던 것처럼 뭐든지 쫙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이제 밝은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시고 특히 이게 대한민국이 정말 지구상에서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오래오래 지금 행복하시고 가족의 그야말로 뭐든 행복에 꼴딱꼴딱 차 넘치겠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뉴스입니다. 한국군은 28일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8일 오전 8시쯤 북한 동해상으로 발사된 순항미사일 수발을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순항미사일은 북한 신포 인근 해상에서 포착됐습니다. 신포는 북한의 잠수함 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합참은 이어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지난 24일 이후 나흘 만으로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24일에 포착된 미사일은 서해상으로 발사됐습니다. 북한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 3월과 7월에도 순항미사일을 쏘아올렸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순항미사일은 통상 원형 혹은 팔자형 궤도로 시험 발사를 하며 저궤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과 달리 발사와 낙하 지점을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28일 현재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공식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밤에 통화할 예정이라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가 27일 VOA에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태국 방콕에서 이틀간 12시간이 넘는 회담을 마친 후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설리번 보좌관과 왕 부장의 이번 회동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부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유지와 양국 관계에 책임감 있는 관리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고위 관리는 또 미국과 중국이 양국의 경쟁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고위급 외교를 추진한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올해 다시 베이징을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해 6월 중국을 찾았고 이후 양국 간 고위급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당초 블링컨 장관은 지난해 2월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중국 정찰 풍선에 미국 영공 침범 사태가 불거져 방문이 불발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설리번 보좌관과 왕 부장의 회담에서 세계적이고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양국이 민감한 사안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잘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27일 전현직 국방부 고위관료와 군수기업 임직원들이 연루된 대규모 무기조달 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는 국방부 관리들과 군수기업 임직원들이 공모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용할 박격포를 구입하기 위해 배정된 4천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금은 우크라이나 군용 박격포 수류탄 10만 발을 구매하는 데 쓸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U는 성명을 통해 조사 결과 국방부 관리들과 무기 공급업체인 리비우 아스날의 관리들이 포탄 구매로 15억 흐리우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챘다고 알렸습니다. 흐리우냐는 우크라이나의 화폐 단위입니다. SB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6개월 만인 2022년 8월 리비우 아스날과 포탄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자금의 해외 송금이 이뤄지는 등 사전 지급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기는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텔과 타이완의 TSMC 등 반도체 업계 최고 기업들이 미국 내 신규 공장을 짓는 것을 돕기 위해 앞으로 몇 주 안에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스트 저널이 27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 내용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번 보조금 발표는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무기 시스템 등의 동력을 공급하는 첨단 반도체 제조에 시동을 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이 업계 관계자들은 이 발표와 관련한 일부 내용이 3월 7일에 있을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전연설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지원금을 받을 후보 중 하나로 인텔을 거론하며 현재 인텔이 애리조나주와 오하이오주, 뉴멕시코주, 오리건주 등에서 435억 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김현교였습니다. 1월 28일